가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저다 하시니 그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목사님 신간 사인회 그리고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그 강연회를 이렇게 참석하면서 참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그 책을 대하면서 그 너가 이 책에 나와 있지 않다.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그 너가 누굴까? 마음을 파는 백화점 책을 읽으면서 야,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마음을 살 수 있는 백화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책도 너무너무 좋은데 도대체 나를 끌고 가는 그 대상이 누구냐 표현이 안 돼 있는데 내 속에 있는 나 아닌 나 그 정체를 정확하게 이 세 번째 책에는 펼쳐 놓으셨는데 어제 사인회를 2시 반에 강연회를 이제 시작을 해서 행사를 마치고 4시에 다시 지하 1층에 교보문고가 있는데 그 교보문고에서 또 사인회를 하는 거예요. 23층에 있는 340석 되는 강당에서 강연회를 하고요. 이제 다 마치고 이제 귀빈실에 우리 사역자님들 모여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는 동안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격해 하시면서 야, 내 생에 내 책을 쓰고 이런 사인회를 할 줄이야 생각도 못했다 그러시면서 마음의 표현을 하시는데 저들도 참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런 행사 얼마든지 치러낼 수 있는 게 우리 동역자들이 있어서 사역자들이 있어서 내 혼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많은 종들을 주셔서 이렇게 큰 행사도 거뜬히 치러낼 수 있게 됐고 국제적인 행사를 늘 치르다 보니까 이제 이런 행사는 작은 행사가 될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자랐고 또 그 종들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신간 그 축사를 하시는 분이 누구였느냐면 이수성 전 국무총리이셨는데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목사님 신간 사인에 강연회라 하시니까 내가 거기 꼭 가야 되겠다고.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가야지 어디 가겠느냐고. 그래 와서 인사말을 하시면서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프레스센터를 지나가고 있는데 사진전을 하고 있더라. 무슨 사진인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전 세계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던 학생들의 사진이 쭉 걸려있는데 그 사진 속의 학생들, 그 사진전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만났을 때 너무 맑고 깨끗하더라.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학생들을 만들었을까? 누가 이런 학생들을 교육했을까? 이런 학생들을 교육한 분은 도대체 누굴까? 이런 학생들을 세상에서 만나보기 어려운데 서울대 총장까지 하셨던 분이니까 교육자로서 이런 학생들 길러내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나중에 들으니까 박옥수 목사님인데 처음 들어본 이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삶을 봤는데 정말 훌륭한 분이시더라. 어제 마지막 이야기 하시면서 목사님 일생에 일생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박 목사님 이렇게 잘된 이유는 그 중에 하나는 사모님을 잘 만난 거라 하더라고요. 사모님 덕이 크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라. 그래서 박옥수 목사님 같은 분 서너 분만 이 나라에 있었으면 좋겠다.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나라가 다 바뀔 것 같다고. 저들은 목사님 가까이 살면서도 목사님을 크게 여기지 않고 작게 여기고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야, 이런 분들은 목사님을 정확하게 보실 줄 아는구나. 작년이었습니까? 베냉 전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해서 전 대통령이시면서도 목사님을 대하는 자세 너무너무 겸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강연을 하면서 마지막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면 박옥수 목사님은 내 영혼의 의사입니다. 우리 배냉의 영적인 의사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서울 경기 주변에 일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다 그 모습을 봤어요.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분을 대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목사님을 너무 가볍게 여겼구나, 시들하게 여겼구나, 무시하고 살았구나, 저분을 통해서 우리가 내 영혼에 말씀을 공급받고 저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참 많은 형제자매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목사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 임할 때마다 땅이 변하듯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서 우리의 심령도 변하고 우리 안에 전에 품을 수 없었고 전에 가질 수 없었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싹 트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들은 정확하게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건 말씀이 그 마음을 바꾸신다는 사실을 배웠어.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과거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누구든지 변한다는 거죠. 땅은 스스로 변할 수 없었지만 빛이 임함으로 땅이 변하고 하나님의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씨앗이 돼서 싹을 틔우고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어두운 모든 생각들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뿌리가 내리고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노력으로 각오와 결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동안 새벽 기도를 이사야 성경을 했는데 며칠 전에 이사야 성경 이제 뗐어요. 한 권을. 그래서 시편을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시편 2편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시편 2편 2절에 3절입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리니.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열방을 주리라. 목사님이 그 약속을 처음 받았을 때 나는 이 성경에서 이 시편 2편 11절을 도려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다. 성경에는 도려내서 없어도 목사님 마음 안에 새겨졌으니까 지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워지지 않잖아요.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리니. 그 약속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 약속대로 종을 다 이끌어가시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54년 평생 구원을 받고 복음만을 위해서 달려오는 동안 숱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한규 목사님 교회사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하나임 사이버 그 이제 말씀을 교회사를 전하시고 우리 선교에서 교회사를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이야기하는 분인데 이한규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사를 아무리 책을 뒤져봐도 역대 영적인 인도자들이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근데 목사님은 대통령에게만 복음을 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학생을 만나든 장관을 만나든 총장을 만나든 대통령을 만나든 시간이 길든 짧든 복음 전하는 것에만 마음을 늘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과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그분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 해 파라과이 갔을 때 목사님을 만났는데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3개월이 지나서 기자 인터뷰를 했대요. 그분은 성공의 신부였는데 전직이 대통령이 되면서 신부직을 내려놨는데 구원을 받고 3개월이 지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는 숨겨놓은 아이가 있다. 내가 이 죄책감이 시달림이 고통하고 살았는데 한국에서 온 목사님을 만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 마음에 참된 자유를 얻게 됐다. 내가 대통령으로서 이런 과오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3일 뒤에 저 시골 마을에서 한 젊은 여성이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혔는데 그 아이가 그 대통령의 아이라고 하더라. 구원을 받으니까 마음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구원을 받으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것도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놓게 되니까 야, 막 그때 정치인들이 이제 탄핵을 시키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그걸 다 막아가지고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어. 우리가 구원받으면 너무 좋은 게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이 대통령께서 구원받고 그 다음 해에 그 다음 다음에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 입원을 해서 브라질의 큰 병원과 치료를 받았는데 1차 치료를 마쳤는데 전혀 차도가 없었대요. 대통령 궁에서는 이제 차기 대권을 누가 이어갈 거냐 싸움이 벌어져 있고, 두 번째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한 여자 의사가 1차 치료를 했을 때 전혀 변화가 없고 차도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병원에 처음 온 환자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검사를 하자. 모든 의사들이 동의를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검사를 해가는데 그 병의 원인이 전혀 다른 곳에 있었던 것.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받게 되고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살았어. 이 대통령이 목사님 만나서 가슴에 난 수술 자국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똑같은 병으로 상원 의원도 그 병원에 입원했고 자신도 입원을 했는데 그 상원 의원은 세상을 떠났고 저는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더 있어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라과이 대통령 페르난도 누고 대통령이죠. 이번에 이제 상원 국회의장이 됐다 하더라고요. IMF를 전적으로 돕고 있어요. 케냐 대통령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간다 대통령을 만나고 또 잠비아 대통령을 만나고 스와질란드 국왕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야기. 그 스와질란드 대통령 국왕은 국왕을 만나려고 그 나라에 국민이 들어가려면 입구에서부터 문 딱 여는 순간부터 기어서 국왕 앞에까지 가야 된대요. 그리고 바로 앞에까지 가지도 못한대요. 일정한 거리를 딱 둬야 된대요. 외국인만 걸어서 들어갈 수 있대요. 그 나라의 장관이든 총리든 할 것 없이 그 나라 국민이라면 직책과 상관없이 그 입구에 딱 도착을 해서 문 열면 바로 기어서 들어가요. 박 목사님도 국왕 옆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절대로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안 된대요. 엄격히 그 자세에 앉아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취하면 안 된대요. 근데 국왕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복음 전하시려고 아, 내 아이패드 이제 아이패드 이제 이거 달라고 하면서 목사님 벌떡 일어나 가지고 가방에서 꺼내서 아이패드를 펴서 이제 쭉 복음을 전하는데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그 큰 눈으로 확 떨어져나 쳐다보면서 말씀을 듣는지. 말씀을 마쳤는데 국왕께서 더 전하시라고 더. 40분 시간을 줬는데 1시간 40분을 말씀을 전하셨던가. 그리고 마쳤는데도 식사자리에 또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곳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목사님의 성실함이나 의로움을 인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종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따라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다. 아멘. 우리 시편 2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제 대통령들 만나면은요, 땅도 주시고 센터도 짓게 하고, 그나마 청소년 문제를 다 맡기는 거예요. 어제도 캄보디아 대사님이 참석을 했는데, 강연 다 마치고 나가는 길에 목사님께 인사하면서, 오늘 목사님이 강연 중에 어릴 때는 고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직장을 들어가면 일은 많이 안 하고 수입을 많이 받는 것 말고 일은 많이 하고 수입이 적은 직장 들어가라 한다. 그래야 정신이 맑아지기 때문에. 젊어서는 고생을 하는 거다. 고생을 하면서 마음이 자라는 거다. 나이 들어서 편하게 살고, 젊어서는 어릴 때는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 대사님이 와서, 맞습니다. 젊어서 어릴 때는 고생을 하고 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대사회는 아주 IT로 인해가지고 이제 최첨단의 시대를 걷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전된 풍요로운 속에서 마음관리를 하지 못하면 사람이 불행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종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지 목사님이 이 말씀을 붙든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따라 일어나시는데 그 약속은 내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나, 나에게서 조건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 누가 나에게 주셨지? 이 말씀 누가 나에게 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것만 확신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목사님이 대구에서 막 주림배를 움켜쥐고, 하나님 밥을 주십시오, 양식을 주십시오, 저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한참 기도를 하다 보면 양식 달라는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막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그때 남태평양 섬들이 떠올라서, 하나님 저 남태평양에 수많은 섬들이 있는데 저들은 뭘 먹고 삽니까? 무엇을 입고 삽니까? 저들에게 누가 복음 전합니까? 내가 저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주림배를 움켜쥐고 기도하셨는데, 현실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은 일이고, 방송 선교를 할 겁니다, 문서 선교를 할 겁니다,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낼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꿈 같은 이야기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종을 통해 하신 말씀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것처럼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열매가 바로 오늘 우리라는 사실이지요. 야, 저 목사님이 만약 김천에 있을 때 도배하는데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복음을 다 버리고 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죠? 끔찍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약속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노라 하시면서 그것은 너희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요 너희의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라 네 열조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함이라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군에 제대를 하고 12월 말에 군에서 제대를 했는데 동대구 교회에 머물러 있었어요. 1월달에 수양회를 갔는데 수양회 봉사를 갔어요. 무슨 봉사요? 식당 봉사요. 식당 봉사를 왜 갔는지 아세요? 제가 군에서 식당에서 근무했다고요. 35개월 군 생활하면서 그것도 육군도 아니고 공군인데 비행기 탄 게 아니고 삽자루 든 것도 아니고 밥삽 들고 치사기를 다루면서 그래 치사병이 돼서 지내다가 나왔어. 정용만 목사님이 제대도 안 했는데 저를 보더니 제대휴가 나왔는데 저를 보더니 그 정용만 목사님 우리 선교의 만년 치사반장이거든요. 사역자 중에 오랫동안 했어요. 후임자가 안 나타나가지고 제가 제대 휴가를 나왔는데 야 조영재 언제 제대하냐 그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빨리 나와야 네가 내 후임자 막 하면서 그러시네. 아직 선교학교도 안 갔는데 제가 이제 식당에 수양의 기간에 봉사를 하는데 쉬는 시간이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한 타임 쉬는 시간이 좀 있어요. 한 2시간 정도. 그 시간에 방에 봉사하는 형제들 쉬는 방에 누워서 배를 깔고 누워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37절이 내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신년사 약속 다 기억하시죠? 그죠? 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임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년사 약속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거든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그랬는데 성경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 성경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누가 누구에게 하시네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바울에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가 너로 땅끝까지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너로 내가 너를 하는 이 말씀이 자꾸만 너라는 말씀이 아 나에게도 해당되는구나. 누구에게도 해당이 돼요? 나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건 바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네. 나에게도 하신 말씀이네. 교회 안에서 배우기를 하나님은 일하실 때 약속을 따라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우리 마음에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먼저 내게 약속을 주셔서 약속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제가 그 성경 구절을 또 읽고 또 읽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하나님이 나를 내 이름을 넣고 읽어보니까 아 이건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도 주셨구나. 나를 이방의 빛을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하리라고 약속하셨구나.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바울이 이방의 빛이 되려고 노력하고 바울이 이방의 빛을 내서 땅끝까지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원리를 따라 일을 하시는 것. 모세에게도 내가 너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리라.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속고 살아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이것만 정확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이루시겠구나.
자, 사도행전 13장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바울에게만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 제가 사역에 실패를 하고 형제로 지내면서 하나님이 그 귀한 목사라는 직분을 복음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걸 생각하니까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데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를 처음부터 목사로 불렀어 그러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그런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 이건 전혀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으면 목사로 쓰시겠구나. 나를 세우시겠구나.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시겠구나. 이미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만 바라고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제가 군에 있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했죠. 제가 이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데 자꾸 말씀에 내 마음이 끌려가는데 이게 확실히 하나님이 내게 준 약속 맞아? 이게 이제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보고 형제님 이 성경을 읽는데 자꾸 하나님 내 마음에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보여주시는데 이게 하나님 내게 준 약속이 맞습니까? 예,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랬던 형제가 지금 그 형제는 교회 떠나서 대적하고 있고 나는 지금 여기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저는 목사가 됐고요. 목사님이 야, 내가 살면서 내가 쓴 책을 사인회를 할 거라고 생각도 못한 일인데 야, 이렇게 우리가 사인회를 하고 있구나 그러시는 것처럼 제가 처음 전도자가 돼가지고 사는 동안 목사가 돼서도 야, 내가 수양의 저녁 강사가 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은 수양의 저녁 강사가 돼 있더라고. 나는 합당치 않은 사람인데 내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들인데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이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어떤 목사님을 뵀는데 목사님 마인드 강연하십시오. 왜 그냥 계십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셔야죠. 나 하고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요즘 하나님이 중학교에도 길을 열어주시고 고등학교도 길을 열어주시고 계속해서 마인드 강연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 아니 근데 그런 얘기 왜 안 하십니까? 아이고 괜히 그런 얘기하면 나를 세우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야기 안 하지. 목사님 그게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게 어찌 나를 세우는 겁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하나님을 높여야죠. 저는 조그만 것도 입만 열면 막 자랑하고 다니느라고 정신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종을 목사님 통해 일을 하시는데 왜 그거 자랑 안 합니까? 그 얼마나 큰 겁니까? 나를 세우는 것 같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생각이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동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도 하나님 일하심을 이야기하다 보면 내 마음이 젖어들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커져가고 내 마음이 하나님 일하심으로 하나님은 일하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건데 그 작은 인간적인 생각 하나로 마음을 다 마귀가 도둑질해 가고 있는 거예요. 간증을 안 하고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일하신 게 자꾸 기억에서 멀어져 가고 그냥 형편 따라 살게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일하셨나,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나, 구원하실 때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를 여러분 되씹어 보면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세상 온데간데 없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힘이 생겨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마음에 새 힘이 돋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 칸타타 날짜가 결정이 됐어요. 예술의 전당을 구하려고 했는데 대관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심화호를 대관을 했는데 작년에 한 번밖에 공연을 못해서 올해는 이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침 날짜가 11월 20일, 21일이 비어있는 거예요. 이틀 하자, 이틀. 학교 측에 제안을 했는데 정심하울은 충남대 안에 있기 때문에 낮에는 학교에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첫날은 1회 공연하고 둘째 날은 2회 공연을 해야 되는데 오후하고 저녁하고 이게 안 된대요. 그래서 이틀을 빌려도 2회 공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2회 공연을 할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합창단이 이걸 결정해 줄 거냐.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21일이 안동에 잡혔는데도 이틀 3일 하는 도시가 우선권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이틀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합창단을 통해서 통보가 왔어요. 2회 공연이지만 이틀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리고 정신없이 합창단이 막 그 공연 마치고 이동하느라 정신없는데 저녁으로만 2회 공연하니까 합창단이 좀 여유도 가질 수가 있고 좀 한숨 돌려가면서 갈 수 있어서 야, 그 시간이 참 좋은 거예요. 이틀 공연 시간을 잡았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차하면 지금 예술의 전당 계속 우리가 이제 찾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차하면 이제 예술의 전당으로 이제 옮기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또 3회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발을 내딛어 보면 속에서 살아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거예요.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마태복음 8장을 읽었습니다. 8장 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강구하여 가로되 주연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연의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자, 9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강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아이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그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서 고통하고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백부장은 군인인데, 로마 군인인데 그가 어떻게 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걸 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걱정 근심이 없는 분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 학생들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이지만 어린 학생들 마음에도 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답답한 문제, 힘들고 어려운 고민들 다 있지만 백부장은 그 하인이 중풍병이 들려 고통하는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가건만 병들었다고 다 예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다고 다 예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요.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다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도 아닌데 그 하인이 중풍병이 들려 고통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더라. 그러니까 내가 고쳐주리라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보면 그래, 내게 크든 작든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걱정이든지 어떤 염려든지 어떤 근심이든지 예수님 앞에 백부장처럼 들고 나가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나? 내가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고쳐주고 싶다는 거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내가 너를 이끌어 주고 싶어. 내가 너를 바꾸어 줄게. 내가 너를 고쳐 줄게. 그 문제 왜 네가 짊어지고 있어? 내가 해결해 주면 되잖아. 주님의 마음은 거기 있는데 주께 백부장처럼 나가는 자들은 주님의 능력을 맛볼 겁니다. 누구든지 오늘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으면 주님이 풀어주실 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어떤 문제 앞에서 고통하고 시름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그 문제와 싸우고 형편과 싸우고 있지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목사님이 주일날 로마서 8장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신 말씀 중 이제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나를 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동안 그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 그 누구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어.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실 때 백부장은 그대로 믿었다는 사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거늘 당신이 내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마랑의 왕이 되셔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었어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느니라. 그 시로 가서 보니까 그 하인이 이미 나아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주길 원하시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어떤 과정이 지나가느냐. 베드로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물고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 예수님을 따랐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잘 따르다가 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을 따라가야 하지요? 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마음을 따라가야 하지요? 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해야만 하는 거죠? 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버려야만 합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물고기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베드로라는 자기 자신의 버려진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아닙니다.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야. 다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너도 부인하게 될 거야. 예수님, 저를 어떻게 아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제 성은 배고요, 이름은 드로고요, 베드로 아닙니까?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굴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신을 믿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 그래서 말씀을 쫓아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근이 오니까 믿음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또 무슨 일 했어요? 아나요? 아셔요? 무슨 일 했어요? 아내 팔아먹었어요. 야, 이런 절장부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남자한테는 시집 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세상에 다 그런 사람밖에 없어서 어떻게 하지?
그런 형제 자매들이 목사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이 이렇고 이 사람이 이렇고 이런데 도대체 누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딱 잠재웠어요. 사람은 다 악해.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도 믿으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왜 나 믿고 살지요? 누구에게 그런 거예요? 너 왜 마음 닫고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너도 믿지 말아야지.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서 자기만 믿고 산대요. 그것도 틀렸어요. 나란 인간도 믿을 게 못 돼. 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 본토 친척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루는 집 밖으로 이끌어내더니 밤하늘을 쳐다보라 그랬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봐라. 이 별들을 세울 수 있나 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별이 보여요? 한번 쳐다봐요. 전등빛만 보입니까? 밤하늘에 별을 보면 세일 수 없이 많은데, 그렇죠? 세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얘기만 하면은, 이 말씀만 생각하면은 막 떠오르는 그 추억이 있어요. 어릴 때 마당에 모닥불 피워놓고 그 있잖아요. 풀 막 그 젖은 풀을 그냥 이렇게 불 붙여놓고 막 연기가 모락모락 나게 해가지고 모기 쫓게 하고 평상 펴놓고 그 위에 빨랫줄에다가 모기장 딱 이제 모기장 쳐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누워가지고 밤에 누워서 하늘에 별이 저절로 보이잖아요. 야, 저 별은 내 별이다. 저 별은 네 별이다. 야, 저 별 이름은 뭐다 하고 이제 야, 또 새알려보다 한참 새알리다 보면은 헷갈리죠. 그죠? 예. 그러면서 또 부르는 노래도 있잖아요. 저 별은 너의 별. 밤하늘에 별들을 세울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봅시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네? 성경에 하나님을 믿음의 의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또 생각을 따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나는 무자하오니 내 집에 길리우는 다메섹인 엘리에셀이나 내 우사가 되리이다. 16장이 넘어가니까 사라가 하나님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취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넣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는데 예, 내가 지금 100세가 다 됐는데 무슨 내가 아들을 낳겠습니까? 내 집에 이스마엘이나 내 우사가 되리이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하고 전혀 상관없이 계속해서 생각이 끌려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일을 하느냐? 육신의 생각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100세가 돼서야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실 수 있었어. 왜요? 인간의 기대와 인간적인 가능성이 다 끝이 났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겠죠? 믿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진 때는 언제겠습니까? 바로 오늘도 될 수가 있고 10년 뒤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 그 생각이 버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보다 내 육신에 올라오는 생각을 믿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일을 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끝을 내시고 육신의 생각을 끝내시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말씀만 믿을 때 말씀과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십자가로 내 생각이 끝이 났고 갈라디아 성경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육체도 정도 욕심도 육신의 생각의 세계도 다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제 말씀만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백부장은 말합니다. 주께서 내 집에 오시는 걸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이끈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나이다. 주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뭐만 하면 돼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는 이루어진 거 보고 믿으려고 해요. 결과를 보고 믿으려고 해요. 결과를 보고는 누가 못 믿겠어요? 도마가 부엌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 제자도 있더라고요. 도마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뭐? 예수님 부활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만져보기 전에 옆구리에 그 못자국 창자국 내가 만져보기 전에 난 못 믿겠어. 그랬네. 도마가 예수님께 왔어요. 자, 내 손 만져봐라. 내 옆구리 손 좀 넣어봐라.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조건을 찾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만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확인하고 그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마음을 아파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곳을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능력이 돼서 말씀대로 우리를 바꾸시고 또 세계 최고의 성도로 세계 최고의 음악가로 세계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은 삼으셔서
우리를 빛으로 삼아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백부장